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명 권투 선수 로키. 그는 고리대금업자의 하수인 노릇이라며 생계를 이어나가는데요. 어느 날 관장은 그의 사물함을 다른 선수에게 건넵니다. 로키는 늘 자신에게 소리 지르는 관장 미키에게 6년 동안 항상 그런 식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이 있어. 그런데도 고리대금 깡패에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76년 미국에서 개봉한 존 아릴드센 감독의 영화 로키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각본을 쓰고 주연을 맡았는데요. 로키 발보아라는 전성기가 지난 권투선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상과 개척자 정신을 대변하는 영화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화한 작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 로키, 지금 만나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200주년을 앞둔 1975년 필라델피아. 사체 수구머니를 겸해서 권투를 하는 무명 권투선수 로키 발보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변변한 직업이 없습니다. 가진 거라곤 낡은 아파트와 두 마리 거북이, 금붕어가 전부인데요. 볼품없는 경기장에서 치르는 시합에서 승리를 해도 로키에게 돌아오는 건 형편없는 액수의 돈과 밀려오는 허무함 뿐이죠. 로키는 반려동물 가게의 점원이자 친구 폴리의 여동생인 에이드리언에게 마음이 끌려 가게를 자주 들락거리며 말을 걸지만 조용한 성격인 그녀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계속 다가가자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반해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이 무렵 헤비 챔피언인 아폴로 크리드는 독립기념일 200주년 기념일에 맞춰 이탈리안 종마라는 별명을 가진 로키를 상대로 지명합니다. 무명 선수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기회의 땅인 미국의 표어에 부합하는 시합을 치르고 싶어서라 부상을 핑계로 경기를 포기하는 바람에 투자한 돈과 각종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해 급하게 로키를 대회의 상대로 지명한 거죠. 아폴로는 그를 3라운드 안에 끝내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된 로키였지만 그에게도 이 시합은 이길 가능성이 전무한 경기였죠. 그러던 중 항상 그에게 쓴소리를 하던 관장 미키가 로키를 제대로 훈련시켜주겠다고 나서고 오랜 시간 밑바닥 인생에서 살아왔던 로키는 이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열심히 훈련을 소화합니다. 이윽고 시합당에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로키는 아폴로를 1라운드에 한 번 다운시키는 등 대등한 대결을 벌이면서 필사적으로 싸워나갑니다. 마지막 15라운드까지 가자 로키에게 야유를 보내던 관객들도 감동했는지 로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경기 결과는 아폴로의 판정승이지만 명시합을 보여준 로키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에이드리언과 포옹을 나눕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로키 수록곡 중에서 Going the Distance, 끝까지 해내다였습니다. 빌 콘티가 작곡한 테마곡 Gonna Fly Now와 함께 높은 평가를 받는 명곡이죠. 머리는 나쁘지만 힘세고 끈기 있고 마음씨 좋은 남자를 그리고 있는 영화 로키는 다 쓰러져가던 실베스터 스텔론의 인기를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전례 없는 흥행 수익을 올리며 시리즈로 제작됐습니다. 1976년 당시에는 로키의 좌우 연타 동작은 굉장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로키는 길을 걸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좌우 연타 동작을 하면서 걷습니다. 대단한 인기에 힘입어 로키는 그 이후 로키 2, 로키 3, 로키 4, 로키 5, 로키 발보아까지 속편이 제작됐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1975년 3월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무명의 척 웨프너가 벌인 경기를 본 후 영감을 얻어 이 영화 시나리오를 사흘 만에 썼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영화사들을 여러 군데 찾아가는데 가난한 복서와 챔피언과의 대결, 영웅적인 전개가 마음에 들어 많은 영화사가 관심을 보였지만 스텔로는 자신에게 주연과 감독을 맡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합니다. 그 중에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영화사는 영화의 주연을 로버트 레드포드나 알파치노 등 인류 배우로 기용해 당시 가격치고는 파격적인 7만 5천 달러까지 제시하며 각본에 욕심을 내지만 끝내 스텔론은 거절하죠. 스텔론의 말에 의하면 각본값이 36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돈은 그가 그때까지 가져본 돈보다 35만 9천 달러가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명의 배우를 주연으로 모험을 할 수 없었던 영화사는 각본 가격을 2만 달러로 낮추고 감독은 따로 기용한다는 조건으로 100만 달러의 저렴한 제작비를 들여 촬영을 진행합니다. 영화 촬영에 걸린 시간은 28일이었는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할리우드의 슈퍼스타 대열에 올라섰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로키의 테마 음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이죠. 로키가 아폴로와의 경기를 앞두고 혹독한 훈련에 들어갈 때 흐르던 음악인데요. 빌 콘티의 Gonna Fly Now, 이제 곧 날아오르리, 함께 듣고 오시죠.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탈리아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 아들로 불량 소년과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여러 번 바꾸고 마이애미 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한 뒤 식료품 가게의 점원과 영화관의 안내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요. 그러던 그가 자신의 꿈을 시나리오로 쓰게 되죠. 영화 로키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키나 아폴로를 멋진 복싱 영웅으로 기억하고 에이드리언의 오빠인 폴리는 그냥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는 건달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사실 폴리 페니노 역의 버트 형은 권투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로키와 아폴로가 복싱 장면을 찍기 위해서 서로 합을 맞추고 리허설을 할 때 버트 형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등 조언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그 외에 아폴로의 매니저인 듀크 역의 토니 버튼 역시 전 골든글러브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으로 버티 형과 함께 영화에서 스텔론과 웨더스의 복싱 연기 지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연인 실베스터 스텔론은 운동 경험으로는 학창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뛰어본 것과 싸움을 좀 잘했다는 게 전부였는데요. 아폴로 크리드 역의 칼 웨더스는 프로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어서 기본적인 운동신경과 체격은 뛰어났지만 복싱 경험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원래 타고난 기본기가 있어서 복싱을 금방 습득했다고 하는데요. 로키의 스승인 미키 역의 버지스 메러디스는 정말 체육관 관장 포스를 뿜어내지만 오랜 연극 경험이 있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버지스 메러디스는 3, 40년대를 주름잡던 배우였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미키의 외모가 원래 그렇게 생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러져서 휜 코는 특수 분장을 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후 시리즈에서도 계속 특수 분장을 한 채 등장했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새벽 거리에서 흑인들이 드럼통에 피운 불 앞에서 부르던 노래죠. 영화 로키 중에서 Take You Back 모셔다 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시죠. Take you bac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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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ake you bac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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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ake you bac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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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ake you back. Well, I've been told b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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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ome people and they all say to take it bac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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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ake it back like before. I don't call this a reason. I just call it believing in myself. Take it bac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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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back. Well, push me bac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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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pushing me too far. I love you for.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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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saw. I squeezed you and I held you, but I could not tell you I love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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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back. Well, you put me down. You put me down real nice. This love affair. Taking the largest slice from my life at the sea. Starting now, it's gonna have more meaning, girl. Take it back. Take it back. If I just push you back. If I just love you back. Take it back. If I just love you back, girl. Do do do. 거리를 달리는 로키에게 누군가가 오렌지를 던져주는 장면은 사실 계획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칸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스테디캠을 이용한 촬영 기법을 쓰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스테디캠은 카메라 흔들림을 장치로 흡수해서 다른 카메라로는 촬영할 수 없는 유연한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이로 인해 촬영 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스텔론을 진짜 아마추어 복서로 알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렌지를 던져준 거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나오는데 계기가 된 무하마드 알리 선수에 대해서 영화 개봉 이후에도 걱정했었는데요. 그러나 무하마드 알리 선수는 실제로 로키를 보고 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진짜 아폴로 크리드다 라고 뛰쳐나와서 실베스터 스텔론과 스파링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로키의 원래 결말은 지금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원래 기획됐던 마지막 장면은 이 포스터에서 보이듯이 시합이 끝나고 로키와 에이드리언이 손을 잡고 경기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보조 출연자들이었습니다. 영화의 피날레인 로키와 아폴로의 권투시합 촬영 장면에서는 별 기대 없이 관중석에서 환호해주면 공짜 치킨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일반인 200명 정도가 섭외됐었죠. 영화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냥 치킨이나 먹으러 왔던 보조 출연자들이 예상치 못한 리얼한 권투 시합을 보고 잔뜩 흥분한 나머지 로키와 아폴로를 응원하는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닭별을 던지거나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져 끝까지 제대로 찍지 못하고 촬영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사정으로 변경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로키 수록곡 중에서 빌 콘티의 You Take My Heart Away. 당신은 내 마음을 빼앗아버렸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love you for a million years or more.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your kiss. You take my heart away.
Love me from your heart. Let us never part. Bring me all the dreams you thought would never be. We'll make them all reality, just you and me. You take my heart away, away.
영화 로키는 예산과 시간 모두 부족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바뀐 장면에 맞게 즉석에서 연출과 전개를 완벽하게 재구성해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줬는데요. 저예산으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개성적인 영화를 주로 연출했던 존 아빌드센 감독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빌 콘티의 박진감 넘치는 트럼펫과 타악기 연주 음악이 곁들여진 로키는 냉담한 세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한 분투를 그린 대단히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드라마인데요. 매표 수입과 아카데미 수상은 그런 확신이 좋은 반응으로 돌아왔음을 증명해줬죠. 1976년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상에선 찰리 채플린과 오스 웰슨 이후론 처음으로 한 인물이 주연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로키 시리즈는 연달아 제작되면서 한동안 그 인기는 식을 줄 몰랐죠. 100만 달러짜리 저예산 영화가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면서 영화사와 스텔로는 이름을 날리게 되죠. 영화 로키는 백인 노동자 계층에 관한 애정어린 세부적인 묘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키와 폴리, 에이드리언과 미키는 각각 비수구먼과 고기 포장공, 반려동물 가게 점원, 체육관 관장인데요. 그들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죠. 영화 로키는 패자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Fanfare for Rocky, 로키를 위한 팡파르, 영화 로키 수록곡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로키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이 시대에 잊혀져가는 사나이 로망, 당시 권투계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영화다. 왜 그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는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로키를 생각하세요.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영화 로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권투 영화다. 퇴짜를 맞고 밤길을 쓸쓸히 돌아가는 76세 트레이너를 뒤쫓아가서 다독이는 로키. 영화 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로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작품성 있는 고전적인 권투 영화는 괜찮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로키는 목표가 현실적이다. 꼭 이길 필요는 없다. 라고 말했고요.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실베스터 스텔로는 마음을 사로잡는 대본 외에도 매력적인 캐릭터를 화면에 잘 만들어냈다. 절반 정도 재미있으면서도 거칠고 또 마음이 착한 캐릭터를 말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에서 로키의 반려견으로 등장하죠. 바로 버컷인데요. 로키가 뛸 때 함께 훈련에 임합니다. 영화 로키 수록곡 중에서 버컷스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루키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합 전날 루키는 연인 에이드리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난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시합에서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폴로가 내 머리를 박살내도 별로 상관없어. 15회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돼. 아무도 끝까지 가진 못했거든. 내가 그때까지 버티면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두 발로 서 있으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거야. 지금도 유명한 로키의 명대사로 남아있죠. 최종 경기가 끝나자 로키가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면서 사랑하는 연인 이름을 애타게 소리쳐 부릅니다. 에이드리언, 에이드리언. 그리고 둘은 사랑한다고 말하곤 포옹하죠. 이번에는 명장면 살펴볼까요? 극중에서 로키가 필라델피아 미술관 앞 계단까지 런닝하는 장면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영화를 통해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명소가 됐고 이 계단은 로키 계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는 로키 동상까지 세워지는데요. 스미소니안 미국사 박물관에는 영화 로키에 나온 운동화, 글러브 등 소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06년 미국 의회 도서관은 영화 로키를 전미 영화 등재부에 올려서 보존해야 할 영화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영화라는 거죠. 이쯤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로키 수록곡 중에서 Alone in the Ring, 링 위에 혼자서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로 기록된 로키였는데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패배하고 경제 악화로 무력감에 휩싸였을 당시 밑바닥 인생인 로키 발보아와 그의 인간 승리 이야기는 미국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대대적인 흥행은 물론이고요. 평가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죠. 마지막 곡으로 영화 로키 수록곡 중에서 The Final Bell, 끝을 알리는 종소리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끝에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런 날 생각나는 초록빛의 녹차 한 잔. 맛있는 녹차를 우려내려면 팔팔 끓인 물이 적당한 온도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녹차 잎을 넣고는 또 그 맛과 향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깊은 맛이 더해진 최고의 녹차를 만나게 된다고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려내야 녹차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가 곁들여져서 녹차 한 잔과 함께 사색하기에 좋은 느낌의 노래. 난 다가오는 날을 위해 기상예보를 듣고 있어. 넌 너의 길 어딘가에 있겠지. 시키는 대로 커가느라 바빴던 날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가사에 Listening for the Weather, 빅 루나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를 남기면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2차 세계대전. 미국의 1940년대 역시 이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점점 많은 것들이 여유로워지는데요. 특히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뭐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라 그러면 밥을 먹고 난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 그릇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스피커, 스테레오와 같이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소비가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이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면서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시기에 새로운 음악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락앤롤이라는 장르인데요. 이 락앤롤의 문을 열었던 대표적인 가수 하면 척 베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척 베리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척 베리의 대표곡 락앤롤 뮤직 비틀즈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Just let me hear the mother. 저절로 몸이 들썩거려지죠? 그만큼 신나는 곡입니다.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인데요. 이 락앤롤의 뜻이 바로 몸을 흔들고 구른다라는 말이고요. 방금 들으신 락앤롤 뮤직이라는 곡은 이 락앤롤 장르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그런 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락앤롤 음악을 들어봐요. 어떤 낡은 박자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나와 춤추기를 원한다면 락앤롤 음악이어야 해요 라고 노래하는데요. 척 베리의 38살 생일을 기념하면서 비틀즈가 녹음해 발표했던 버전으로 방금 들어봤습니다. 이 척 베리 하면 무대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기타를 연주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듯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한쪽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연주했던 척 베리. 그의 이런 댄스에 오리걸음 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오리걸음 댄스는 이후 리틀 리차드, 제리 리 루이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다른 락앤롤 가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락앤롤의 유행을 주도했던 락앤롤의 선구자 척 베리. 그의 1958년 최고의 히트곡은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볼 텐데요. 뉴 올리언스에 가까운 루이지애나주 깊숙한 숲에 통나무 집이 있었지. 그 집엔 자니비굿이라는 시골 소년이 살았어. 그는 배를 울리는 것처럼 쉽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었지. Go, go, 자니, go, go, 자니비굿. Deep down in Louisiana, close to New Orleans, way back up in the woods among the evergreens, there stood a log cabin made of 체크베리의 자니 비그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요, 이후 1977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우주개발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 나사 연구기관에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실었던 골든 레코드에 모차르트 음악도 있었고 바흐, 베토벤 그런 음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수록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재밌게도 또 이보다 21년 전인 1956년 척베리가 만든 음악 중에는요. Roll Over Beethoven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하필 이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라디오 DJ에게 베토벤 음악은 저리 치워버리고 이 곡을 다시 틀어줘 라고 주문하는 노랫말을 가진 Roll Over Beethoven. 척베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지금 음악적인 흐름이 고전 음악에서 락앤롤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192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척베리는 당시 흑인 음악으로 여겨졌던 리듬앤블루스라고 부르는 R&B 음악 그리고 백인들이 즐겨 부르고 들었던 컨트리 음악을 결합해서 이 락앤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미국 사회에 퍼져있던 유색인종과의 차별 문화를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희석시키면서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음악적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척베리는 흑인 아티스트였어요. 하지만 어떤 음악에서는 이 백인 음악의 상징인 컨트리 스타일을 구사하기도 했고요. 또 그 밖에 백인 아티스트였던 빌 헤일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흑인 음악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리듬앤블루스와 스윙 뭐 이런 요소들을 적극 사용해 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으로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었던 척베리의 Roll Over Beethoven 들려드리면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Well, I'm gonna write a little letter. I'm gonna mail it to my local DJ. Yeah, it's a jumping little record. I want my jockey to play. Roll over Beethoven. I gotta hear it again. You know my temperature rising, the jukebox blowing a fuse. My heart beating rhythm and my soul keep a singing the blues. I roll over Beethoven, tell Tchaikovsky the news. I got the rocking pneumonia, I need a shot of rhythm and blues. I caught the rolling off the writer sitting down at a rhythm review. I roll over Beethoven, they're rocking in two by two. Well, if you feel it and like it, go get your lover then reel and rhythm and blues.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과학자 칼 세이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일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주 연구에 바친 천문학자입니다.
세이건은 또 일반인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육자이기도 하죠.
칼 세이건은 1934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이건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까요?
세이건은 별에 관해서 어린이 과학책을 보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책에서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별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 가운데는 그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다른 태양계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 세이건이 점점 나이가 들어 천체 우주학을 공부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자, 결국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게 됐고요.
네, 칼 세이건은 아무리 어려운 과학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를 하도록 가르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No, no, not that one. That one, see? Yeah, yeah. The guys who live on that one say they're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e entire universe is made for their benefit.
강의, 방송, 영화, 출판물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칼 세이건의 우주 이야기를 접한 사람의 수는 수억 명에 달했습니다.
세이건은 또 우주 여행에서 확인이 된 두 가지의 중요한 과학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금성이 대단히 뜨거운 별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화성엔 그때까지 과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식물이 자라는 계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세이건은 화성의 어두운 부분이 식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이 됐었지만 사실은 화성의 대기권에 있는 대형 먼지 폭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세이건은 1950년대부터 주로 미 항공우주국에서 추진하는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성 탐사선 마리너 9호 계획이었습니다. 마리너 9호는 1971년 5월 30일 발사돼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Spacecraft Mariner 9, launch date May 30th. Mission: fly 248 million miles through space to Mars.
마리너 9호는 화성 궤도를 처음으로 선회한 위성일 뿐 아니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다른 행성의 궤도에 최초로 진입한 탐사선이기도 했죠.
1975년과 1976년에는 최초의 화성 착륙선 바이킹 1호와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때 바이킹 2호가 싣고 간 착륙선의 안착 지점을 결정한 건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이 탐사는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약 4년 동안 사진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세이건은 또 최초의 목성 탐사선과 목성과 토성을 통과하는 파이어니어 11호 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1973년에 발사된 파이어니어 11호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경우 그 외계 생명체의 지구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밖으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보내는 우주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세이건은 먼 훗날 다른 별에 있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들이 탐사선에 실린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어쩌면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예.
세이건은 외계인이 이 위성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1977년에 드디어 보이저 탐사선은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인사말 메시지를 싣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We have lift off of the Titan Centaur carrying the first of two Voyager spacecraft to extend man's senses farther into the solar system than ever before.
보이저는 발사한 지 41년째인 지금도 우주를 날아가면서 발견되는 모든 정보를 지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한 영원히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경이로운 비행입니다.
그렇죠. 이 세이건은 1997년 화상 탐사선을 다시 착륙시키는데도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라는 건데요. 바이킹 후 20년 만에 다시 화성 표면에 보낸 착륙선이었죠. 무인 착륙선과 이동식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날개 모양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탐사 기지를 만든 것이었죠.
네. 패스는 길, 파인더는 찾는 것. 그러니까 이 패스파인더는 화성 탐사의 길을 찾는 장비라는 뜻이겠는데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화성에서 많은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붉은 혹성으로 불리우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 토양, 암석 이런 데 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일 세이건은 자신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은 세이건을 추모하기 위해서요. 그 기지의 이름을 칼 세이건 기지로 지었습니다.
세이건은 뛰어난 과학자일 뿐 아니라 인기 높은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세이건은 일생 동안 600권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1978년에는 그중 하나, 에덴의 용, 인간 지능의 진화에 대한 의문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세이건은 성공적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접촉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썼는데요. 지구에 사는 인간과 다른 별에 있는 존재와의 만남을 소재로 한 것이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를 가장 유명하게 한 건 텔레비전 출연일 겁니다. 세이건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세이건은 1980년 과학에 대한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이건이 출연한 TV 쇼는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tarting gases are now introduced into a large reaction vessel. We could shine ultraviolet light on this mixture, simulating the early sun. But in this experiment,
이 프로는 이 원자에서 우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고 세계 60개국에서 4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인기 프로가 됐습니다. 세이건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책도 펴내서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는 인기가 아주 높은 심야 프로그램 투나잇 쇼가 있었습니다. 세이건은 코미디언 자니 카슨이 진행하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항상 기꺼이 응했습니다.
예, 당시 투나잇 쇼의 고정 시청자는 약 천만 명이 달했는데 과학에는 별 관련이 없는 토크쇼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이건이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응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이건은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칼 세이건이 마지막 시기에 펴낸 책 중에는 연한 푸른 점, 우주 속의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건은 우주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에서 그 제목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는 우주에서 보는 연하고 푸른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던 거죠.
세이건은 그 책의 다큐멘터리판에서 지구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고 서로 들어보았고 옛날부터 살다 갔습니다.
천문학을 하면 겸허해지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경험이라고들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보이는 이 작은 세상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진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한 우리 집, 연한 이 푸른 점을 더 잘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카일 세이건은 1996년 12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이건은 그곳 병원에서 골수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천재의 뜻밖의 죽음에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우주과학자 카일 세이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B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